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 앞에 은혜롭게 좌정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 올라가는 날이라서 복장이 조금 캐주얼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제자들의 눈을 자꾸 천국으로 영혼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면서 너희들의 그 현실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정은 끊어지겠지만은 이제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어떤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딱 벽에 맞힌 것 같을 때 인간적으로는 벽에 맞힌 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브레이크들을 열어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건강이 막 안 좋았고 쓰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브레이크드루를 주십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해서 완전히 답작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천하 만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믿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라고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라, 영혼을 갈망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에키스가 예수님이 떠나면 오실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쭉 이제 성령님 얘기예요. 여기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어떤 기를 받는다, 뭐 힘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기가 아니고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이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인간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으셨을 것이고 이 성령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계셨을 때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케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전 세계의 수많은 병자들을 동시에 치유해 줄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와 똑같은 인격체이시면서도 동시에 수천 수만 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함께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코치와 같은 분이시다.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방금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조금 더 번역하면은 바로 옆에 붙어서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걸으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분이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코치라고 보면 됩니다. 코치가 선수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치의 땀방울이 들어가지 않은 선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치가 발굴하고 코치가 격려하고 꾸짖고 붙잡아주면서 같이 뛰면서 그래서 정작 경기장에서는 경기장에 나타나 있는 건 운동선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시간의 코치의 사랑과 비전과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 성령님의 코칭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깨우려고 하면은 그냥 등을 채찍질하시고 낙담하려고 하면은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영원한 코치 성령님께서 함께 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거 끝까지 할 수 있겠냐? 내가 이거 끝까지 LCS 할 수 있겠냐? 내가 끝까지 목회할 수 있겠는가? 불안불안하지만 성령님께서 코칭으로 내 옆에 끝까지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죠. 이것은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이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성령님과 십자가 보혈 후의 성령님의 다른 점입니다. 십자가 보혈 전에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우리의 의에 기초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도 임하기도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뒤에 성령님은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해도 성령께서 슬퍼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한자 의롭다는 의라는 말을 보면은 양우자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봐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내가 움직인 거지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 떠나는 것이 정말 싫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믿었던 직원이 떠난다고 할 때, 친구가 떠난다고 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이 이렇게 많아졌어도 교인이 떠나는 게 참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가실 것이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He's the spirit of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영으로 쓰여진 것은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체험하기 전에 말씀 보는 거하고 성령 체험한 뒤에 말씀 본 거는 확 다릅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 양날개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말씀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목사님의 설교와 그렇지 않은 목사님의 설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시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 받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불이 돼서 인처럼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곤혹스러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클리어하게 말씀을 풀어주실 것이다. 너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실 것이다. 네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걸 쫙 버무리고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딱 왔을 때 그게 탁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섰을 때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다섯째로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세상 뉴스에 하나도 보도되지 않잖아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술, 담배를 끊고 하나님을 새로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9시 뉴스에 하나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게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일부러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못하도록 셧다운 시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몸부림을 치면서 마치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속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한다.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성령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시켜버리고 피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짓는 척도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안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요즘 교회를 보면은 세상과 교회를 갖다가 같이 막 섞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 이것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었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거를 구별하십니다. 너 who you are, 너는 다르다. 너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그것이 옳은 가치관일 수도 있겠는데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와 교제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인생에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생명력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 위로한다는 말이 라틴어로 conforte,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위로한다 그러면은 그냥 와서 눈물 닦아줘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침체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죽음의 영이 우리를 자꾸 침체시키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살 기운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축 늘어져서 아,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셔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해보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과 친하냐입니다. 크리스천을 크리스천답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친하냐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은 사람과 친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도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데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하나님과 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쫓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친하게 하면서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친교도 만들어주죠. 20절에서 말하는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거든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복수형을 썼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친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만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코치하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코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야. 오늘 그런 진정한 연합이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오늘 21절까지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항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은혜는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돈도 버는 사람이 계속 벌잖아요. 뚫은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아낸 거죠. 안 타도 이렇게 딱 이 흐름을 탄다는 게 있잖아요. 타격감을 딱 회복하면 그때부터 치는 것마다 거의 때려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게 그냥 툭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요. 어려운 일들이 그냥 쉽게 돼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이걸 까다롭게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자꾸 왜 나를 구속하려고 하냐. 왜 이렇게 법을 많이 주느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 계명이 나를 위한 사랑의 매뉴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길 잃었는데 길 잃기 전에는 뭐 등산 매뉴얼 이런 게 그냥 하찮아 보이죠. 산에 가서 길 잃었는데 누가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밤에 어떻게 텐트를 치고 길을 어떻게 찾아 내려오는 이 매뉴얼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죽음의 매뉴얼입니까? 생명의 매뉴얼입니까? 그 계명대로 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험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순종하면은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귀찮지가 않고 아 이게 살아날 길이구나. 이게 비법이구나. 이게 브레이크드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으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 많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근에 느껴본 적이 없다면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을 순종을 많이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격려를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코칭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늘 옆에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